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들이고 혹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까지 얻겠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짐작이 되시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여기에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누가 보낸다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러니까 여기 15장에서는 성령을 누가 보낸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고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함께 두 분께서 연계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야 그 다음에 그 후에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그 다음 시대에는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신앙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얻으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 다음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성령 없이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이 역사에 주셔야 믿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사람이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뭘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님을 받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성령 받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이상의 또 다른 축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가서 거처 예비하면 너희들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제자들은 성령 받아 예수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그 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복음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제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조금 전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까지 다 체험하면서 권능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진리를 다 배웠던 사람이 이 제자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사명을 저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명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거.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권능받고 무슨 온갖 것을 다 배우고 행하는 제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 다음에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에게 성령 오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고 우리는 구원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성령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고 사십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세요?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많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풍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와 내 교회와 이웃들에게 일어난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너무 약한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계속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이하 말씀이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왜 새 영을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도 율법대로 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우리말로 뭐예요? 쉬운 말로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질 못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받아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참 구원 시키는 이런 귀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조금 전에 제가 에스겔서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아보면요, 신구약 성경에 참 많은 곳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돼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강대 데크레이션도 여기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두었고, 또 그런 색깔로 지금 데크레이션을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이 시간 이런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과거에 성령을 받아도 세상 살다 보면은 그 후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소멸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우리는 늘 또다시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심 속에서 사역을 했죠. 그러다 또 다른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참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될 때에 그가 설교하니까 교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다시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 아닙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 지금 공회에 잡혀있는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서 하는 말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시로 이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에서 정말 우리가 최고의 축복인 성령님의 역사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분이 누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어요. 아무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무슨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부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짜입니다. 그것은 공짜예요. 예? 정말 공짜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나와는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성령이야 뭐 우리 목사님만 받으면 됐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 이거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뭔가 바치고 믿었습니까? 그냥 아무런 자격도 없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은혜로 공짜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 받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위 업적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까지도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도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 2장 38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 이 성령님의 역사와 믿은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다시 역사해 오셔서 충만한 능력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이 완전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빼놓고 주시겠어요? 참 좋은 것, 전자 좋은 걸 더 많이 주시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뜻밖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 중에 성령 받았다 그러고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성령 받으면은 아, 그 사람처럼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럴까 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광신자가 되거나 뭐 이상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충만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가장 좋은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게 좋은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병도 낫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도왔습니다. 유무상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아주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에 그저 교회에 세상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게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몰려들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 하나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병 낫는 기적 이거 하나만 계속 나타나도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랑해서 계속 몰려와서 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러한 한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성령 받아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성령 충만하심 속에 믿음이 자라고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심을 반복해서 받고 성령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교회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일도 당연히 일어나지만은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면 내가 구원받아 기뻐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더 크고 위대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내 교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서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면 어떤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의 권능을 받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하면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열매들은 선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권능을 받아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여러분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말로만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올바른 전도가 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 구원의 현상을 눈으로 보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눈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이 복음이자 구원이었습니까? 병 고쳐주는 것이 복음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하라고 내보내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복음만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병을 고쳐주라고, 병 고치는 능력까지, 이 권능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병 고쳐주는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그런 권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게 만들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만이 아니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권능인데 이 권능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권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 고치지는 못해도 구원받지요? 천국 가지요? 그런데 악에게 지고는 천국 갑니까? 악에게 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건 죽은 믿음인데.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 악에게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악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의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제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해버린 분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지만은 끝까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분 목사님 중에 누가 제대로 된 목사님일까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악에게 이긴 목사님이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보다 악에게 이기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우리는 이걸 쉽게 그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지만은 어쨌든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 교회가 기적같이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했어요. 자, 이런 목사님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항상 희생적으로 성실하게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교회에서 횡령했다는 게 신문에 한번 나버리면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권능이 기적을 행하는 권능보다 더 중요한 권능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는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권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교회 다닌 것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죄를 짓는데 그 성도는 죄 짓지 않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고 전도해도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틀리지 않게 진리대로 바르게 그대로 다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 악에게 계속 지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비웃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무슨 복음 전하고 다녀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능이 없으면 심지어 내 구원까지도 위태해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악을 이기는 권능을 받지 못하면 내 구원까지 여러분 사실은 위태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악에게 계속 지면 그게 죽은 믿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고 진리를 알기는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고 죄 지으면 내 마음이 내 속이 그냥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지만 계속 괴롭기만 하고 기쁨이 넘쳐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처진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악을 이기지 못하고 내 구원도 위태로워지고 내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지고 세상도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악을 이기는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은사로 권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병 고쳐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는 거 이것 또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은사입니다. 이거 다 좋은 권능들입니다. 사실 이런 권능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 그런 권능으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성도들의 병도 막 고쳐준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은사를 받아도 은사 받은 사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기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오늘 보면 43절 하반절 말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사람들이 다 성령님이 충만해서 사랑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온 성도들이 유무상통했어요. 성령님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만큼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들 이외의 다른 성도들은 다 초신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여기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제자의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되고 교회 질서가 무너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인 성도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교회 질서도 깨지지 않고 건실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초신자라도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진심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그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권능도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었을 때와 입지 않았을 때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가? 정말 화목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열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우리가 다 알고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치유와 화목과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악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모든 구원과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리지를 못하고 세상도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악을 이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성령님이 소멸되고 우리가 무너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님을 바로 믿고 세상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은사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걸어있고 두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지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냉감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 다해 바치는 성도들의 생활을 주님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형통함도 주시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셔서 주님의 사랑 속에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